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바냐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2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스는 아프리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뭐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장 13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여러분 이 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을 이제 말하고 있다지만, 이제 그 아프리카도 보면요, 북쪽으로 옮겨가면 나름대로 뭐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또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북쪽으로 쭉 옮겨가면서 그런 나라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당시 아수르는 세계에서 가장 아주 말썽이 많은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니느웨로 황무케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니느웨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술시 있잖아요. 이것은 옛 니느웨가 있던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는데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와 그 모든 지역도 황폐하게 된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뭐 한 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장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제 2장 14절로 가보세요.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절망하리니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예, 쉽게 표현하면 그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15절로 가보세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처소하며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이것은 사람들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 치소할 것을 말하는데, 또 보시면 나는 아수르가 거대한 국가여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형편없는 쓰레기와 표어를 보라.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조롱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아수르와 이 모든 것들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요 성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각 나라들을 심판하셨고 오늘날도 각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심판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당시 선지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각 나라 사이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의 수장을 세우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들을 심판하셨고 지금도 미래에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스바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장을 정리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의 총 주제는 땅과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 왕국이 성립되게 되는 것인데, 본장의 처음 8절에는 땅과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각기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가 이 스바냐의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실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스바냐서 3장과 관련하여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스바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심판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될 거란 말이죠. 제외될 나라가 없어요. 이제 3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다시 구체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받은 빛에 따라 그 심판의 정도가 결정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이 가진 특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믿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었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아프리카의 가장 미개한 지역에 사는 아프리카의 호텐토드인처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제외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등져버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처벌하시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선지자 스바냐는 3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죠. 3장 1절을 보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도시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그곳에 있었고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을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아무런 그런 어떤 그 문제를 갖지 않고 말을 해 주었다고요. 그러나 그 동방 박사들은 이 메시아에 관해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서로 말을 나누게 되죠. 그렇게 되자 서기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율법의 문구 밖에는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 책이 어떤 면에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간신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이르게 된다? 화가 이르게 되고 그 패역함이 그곳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겠죠.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좀 더 분명한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우리 가운데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절. 4절로 가보시면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뭐라 그럴까요? 수박 겉핥기 한다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신용만 낸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이들은 위선자 거짓을 말합니다. 먼저 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짓 종교자들을 심판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 찬송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책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지성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함으로 율법을 무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이란 뭐 십계명 이런 어떤 그 편협적인 내용보다도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고 봅니다. 3장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에겐 악도 없으세요. 그렇죠?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마치 그들의 행위를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시면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불의에 대한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스바냐가 말했던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큰 날입니다. 이 큰 날은 여러분 장차 임하게 될 대환란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바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바냐서를 저와 함께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될 때 6절에서 8절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6절을 볼게요.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과거의 위대한 문명들의 폐허를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또 혹여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그 커다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의 놀이터였던 오스티아의 폐허를 혹여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그곳에는 여러분 로마에서 불과 얼마 한 15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로마가 그곳을 개발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의 주목을 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스티아는 로마 제국에서 요즘식으로 표현한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본다면 라스베가스 정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티아의 폐허에 서서 마차 바퀴에서 부서진 그 로마의 그 도로들을 보면요. 그 거리들이 한때 얼마나 사람들로 붐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문전성시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들을 황무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황무함이 바로 이런 지경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도시들이 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리의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황무하게 하신다면 이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그 언제 후손인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로마에 있는 그 오스티아의 광장에 가서 그 폐허함을 느끼듯 우리의 후손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것을 온전히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알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망대가 황무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리를 비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봐봐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7절을 봐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시듯 그 흉흉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더럽혔다. 그렇게 매를 보는 거죠. 이건 맞아도 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바냐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8절을 한번 봐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심판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이 뭐냐면 멸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멸망은 우리가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 그때 여러분 먼저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흔히 대환란이라고 말하고요. 종말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때는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와 같은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왕국이 성립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린 이제 어둠은 지나 밝은 낮에 이르러 예배된 축복을 바라볼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따르면 이제 그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스바냐서는 심판에 대한 어두운 예고와 징조로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묘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스바냐서에서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곧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훈련시키듯이 애비가 매를 들어 치직을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옳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스바냐서는 마치 나름대로 교훈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도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시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정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약간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고요. 귀하기 때문에 칼을 들어 수술하는 겁니다. 살리려고요. 때로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옳게 키우려고요.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요.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에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올바른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최후의 장막이 드리워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그 고통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는 엄하게 쳐다보는 것 같지만 엄한 눈빛 그 뒤편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주 인자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모르고 있나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스바냐서를 보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